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일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만드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여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그 형제를 꾸짖어라. 그러나 그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만일 그가 하루에 7번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돌아와서 잘못했네 용서해 주게 라고 말하거든 그를 용서해 주어라. 사도들이 주께 말하였다. 저희들의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라고 말하면 너희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일을 마치고 들에서 돌아올 때에 그가 종에게 어서 상에 앉아 밥을 먹어라 하고 말하겠느냐? 아니다. 그는 나를 위해 저녁 준비를 하여라. 그리고 앞치마를 들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을 들어라. 너는 나중에 먹도록 하여라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가 시킨 일을 했다고 하여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는 명령을 받은 일을 다 했을 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지역을 지나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다가 심한 피부병에 걸린 열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께 돌아왔다. 그 사람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병이 나은 사람은 열 사람이 아니더냐? 다른 아홉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 사람 하나밖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내 병을 낫게 하였다. 한 번은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여쭈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앞세우고 오지 않는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날들 가운데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날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저기에 그가 있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그가 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뒤를 쫓아 달려가지 말아라.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는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날에 그는 온 하늘을 비추는 번개처럼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앞서 사람의 아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에도 노아가 살았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다 죽고 말았다.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 팔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는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리자 그들은 모두 죽고 말았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물건을 챙기러 내려와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둘에 나가 있던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롯의 아내가 어떤 일을 당하였는지 기억하여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다시 오는 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자고 있으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맷돌로 곡식을 갈고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언제나 죽음이 있는 곳을 알려면 독수리가 모여드는 곳을 찾아보면 될 것이다.
Lord Jesus, ruler of all.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이사야서 제28장.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주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일을 보내신다. 그가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강풍처럼 거센 물결을 일으키는 폭풍우처럼 너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실 것이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내가 짓밟힐 것이다. 기름진 평야의 제일 윗자리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너는 여름이 오기 전에 맨 먼저 익은 무화과와 같아서 사람들이 너를 보자마자 얼른 따먹는구나.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재판관이 된 사람들에게 공평의 영을 주시고 용사들에게는 성은 문으로 쳐들어온 적을 막는 용기를 주실 것이다.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술상마다 토한 것이 가득하여 더럽지 않은 곳이 없다.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장 한장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전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차부라 차부, 차부라 차부, 카부라 카부, 카부라 카부, 제르샴, 제르샴.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에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추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유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스올과 맺은 너희의 협약은 파기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재난이 유행병처럼 퍼질 때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재난이 아침마다 너희를 치고 밤낮을 가르지 않고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이다. 너희는 마치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이 되고 이불이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하시려고 보라심 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부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경고할 때에 비웃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회향 씨를 뿌리거나 대회향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귤류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 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소의 향을 도리깨우로 쳐서 떨지 않는다. 대회향유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회향은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회향도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떤다.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바스러지도록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에도 말 발굽이 그것을 으깨지는 않는다.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없이 높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희생을 드렸지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부쳐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중심인물은 당연히 아브라함이고 그의 인간됨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다른 사람 못지않게 흔들린 것도 사실이었지만 현재보다는 미래적으로 되어질 사실을 당겨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직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의 기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대로 이름값을 하였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대아우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면서 아직 정해주지 않은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나서는 것에서 최종적으로 이끄실 때까지 생소한 문화와 사람들 가운데서 나그네의 삶을 감당합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조차도 그들이 가야 할 방향만큼이나 분명치 못했지만 그럼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입장이었지만 역시 언약대로 이삭과 야곱을 얻어 하나님의 약속이 보다 구체화되어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8절 말씀 중심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하반절에 오늘 인용된 내용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부르심에 순종한 것에 무게가 있습니다. 즉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8절 상반절에 라는 짧은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의 시작에 불과하고 어쩌면 오늘도 신앙하는 사람들의 시작은 대부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것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시면서 다시 확인을 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삶의 도전이고 쉽지 않은 인생의 과제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순종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고 오직 믿음으로 뿐입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장하시는 곳이긴 하지만 우리 가진 다섯 가지의 감각기관 중 어떤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믿음의 과제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아직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아브라함이 그런 입장에서 인정받고 존경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장막에 거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갈 즈음에 나타난 독특한 기록을 보는데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유전을 그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던 한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예레미야서 35장 6절 하반절에서 7절 상반절에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수없이 어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유다의 운명과 비교되는 내용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6절에 라는 탄식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9절 상반절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받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 상반절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믿음으로였기 때문이라고 증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이 너의 땅이다 언약을 받았지만 그때까지는 그곳의 원주민들이 주인 같았고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9절 하반절인데 그의 어렵게 얻은 이삭과 손주인 야곱에게도 당시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자신과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한 것으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면서도 자신과 같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도록 같은 믿음을 끼쳤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과 다름이 없는 믿음을 갖도록 키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0절인데 이것은 자신은 물론 자신들에게까지 나그네로 장막에 살게 한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백성들은 아무리 좋고 편안해도 이 세상에 최종적인 가치를 둘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특별한 구조 중의 하나인 영혼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코 만족을 모르는 것이 영육의 이중구조를 가진 사람들만의 특징입니다. 결국 사람의 영육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런 구조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조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 하반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연여 25절에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6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7절이나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물질적인 원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사람의 만족은 죄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한 이러한 메시지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기록되고 이것을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0절인데 기대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하늘에 친히 마련하신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는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1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생산이 불가능하였으나 생산을 하였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받은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제는 부부가 다 생산이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자 그제서야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엉뚱한 약속을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중략을 하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에 라는 반응이었고 아기를 낳아야 할 당사자인 사라조차도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창세기 18장 12절에 이 말씀을 좀 사실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그러실 거면 좀 젊어서 주시지 이제는 틀렸습니다 라는 뒤의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11절 상반절에 이것은 사실적이고 자연적인 평가로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를 그대로 묘사합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믿음으로라는 말씀은 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11절 중간에 연결되므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중략을 하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라는 형식의 문장 구조를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11절 하반절인데 신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믿음은 앞에서 이미 봤던 대로 현재는 보이지 않은 가능성에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절이었죠. 장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21장 6절이라고 고백함을 듣습니다. 여기 힘을 얻었으니 라는 것은 사람의 가능성을 표현하기보다는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2절 상반절인데 결국 사라에게 갔던 이야기는 그를 믿음으로 이끈 아브라함으로 되돌아옵니다. 항상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분이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하반절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언제나 많은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은 어떨까 생각하면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 각자도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한 사람으로 남아야만 합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만 남으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는 12절 하반절에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각자는 사실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변화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씨앗으로서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온전히 순종할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유월절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날 이집트 장자와 동으로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고센 땅에 살았지만 그들의 장자와 동물의 첫 새끼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집트인들보다 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마땅히 죽어야 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동물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나 양은 숫각 가운데 처음 난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첫 장자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나 양처럼 사람이 희생제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대신 양으로 대속해야 했습니다. 양을 희생제물로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소나 양은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깨끗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희생제물이 될 수 있지만 나귀는 달랐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나귀에 처음 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희생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대신해 어린 양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귀의 주인이 어린 양이 아까워 그것을 나귀를 위해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나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나귀의 목을 꺾는 것은 그 나귀를 죽이라는 뜻입니다. 욥기 11장 12절을 보면 우리 사람을 가르켜 나귀 새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식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우리는 모두 나귀처럼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섰던 선지자 이사야가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나오는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귀의 삶과 죽음이 어린 양에게 달려있듯이 우리의 삶과 죽음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달려있습니다. 부정한 나귀를 대속하려면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하듯 우리에게도 어린 양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이 대속을 거절하면 나귀처럼 목이 꺾여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심판날에 일어날 장면 일곱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나서 모두 휩쓸어가기까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둘째, 온 세상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의 눈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활동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남았는데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그 순간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더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 썩지 않은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변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들의 몸도 변하고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장면은 이 세상의 멸망입니다. 그날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고 베드로는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다섯째 장면은 심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장면은 심판대 앞에 놓인 책들입니다. 그 책 가운데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도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장면은 마지막 작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학업이나 군 복무 혹은 결혼 등으로 부모와 친구로부터 작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별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날에 있을 작별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받을 사람이 있고 불행하게도 주님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결별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날에 정죄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